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학과를 다니며 미인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지성과 미모가 뛰어난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대학도 아직 졸업도 못하고 몸도 바짝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로포즈를 받고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하느냐 하며 화를 뻐럭 냈습니다. 거절당한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회장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의 부인이 될 뻔한 이 여자는 뛰어난 외모와 많은 재물을 가진 어느 요트업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후 혼자 외롭고 쓸쓸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수 있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수 없기 때문에 한번 선택 잘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선택의 종합이다. 지금 오늘 내 모습, 내 위치, 이것은 이전까지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후회되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후회되지 않는 선택,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본다면 그는 정말 뛰어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며 셈의 9대 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곡창지대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이첫 법률 문서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란과 나홀이라는 두 형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 하란에게는 밀가와 이스가라는 두 딸과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도 없었죠. 아브라함은 첫째 형 하란이 죽자 하란의 아들 롯을 자기 아들처럼 양자로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있는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하란이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가기보다 하란에 동화되어 하란의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그 달신을 섬기며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란은 거기서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셔서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다 했죠? 그 가나안 땅의 어깨 위치에 있는 세겜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머물라 하였지만 그런 기근을 피하여 남쪽 애굽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가까이 가자 미모가 뛰어난 아내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루이나 속이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바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아내를 되돌려받고 급히 다시 애굽 땅에서 네게브 사막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그가 다시 찾아온 가나안 땅은 온 가족이 함께 공식 예배를 드렸던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적인,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아내를 되찾은 후에 드리는 그 예배는 감동과 눈물과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제 기억에요. 제가 군대를 가서 휴가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예배였는데 찬양대 찬양도 똑같고 목사님 설교도 똑같고 다 같은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제가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예배가 달콤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예배를 드렸지만 아내 빼앗겼다가 아내 되찾은 후에 지금 드리는 예배는 정말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졌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롯과 함께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풍부하다라는 단어는 가베에드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풍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은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 만듭니다. 참 히브리어는 재밌죠? 풍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무거워요. 여러분 아시죠? 이 돈 많은 짜리 하나 넣고 다니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누구와 부딪혀도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누가 봐도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 천만 원 넣고 다니면 누구와 부딪히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누가 계속 나를 쳐다보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저건 돈 냄새 맡은 거 아닌가? 그냥 이 돈은 나로 하여금 무겁게 만듭니다. 굉장히 무겁죠. 이 재산이 많다는 것은 인생을 무겁게 하죠. 이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가족 관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애굽의 왕에게 첩으로 주는 대가로 받은 금, 은과 가축과 노비 이런 많은 재산은 그 자신 혼자 가지지 않고 자기 양아들처럼 따라다니는 롯과 나누어 줍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롯이 자기 장막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미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롯은 그가 소돔 땅에 거주할 때 이미 결혼한 아니 정혼한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은 서로 많은 가축과 금은이 있었기에 베델의 들판에서 함께 가축을 치기에게는 풀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지 않았을 때는 함께 기거하는데 아무런 문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자 크게 다투고 갈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죠. 이 아버지가 그 돌아가실 때 유산이 많은 집안은 그 형제들이 다 크게 원수가 되고 싸우고 법정 고소까지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재산 하나도 없이 나누면, 돌아가시면 그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서로 목초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들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처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친아들처럼 여겼던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게 8절 9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 롯을 한번 볼까요? 롯은 뭘 선택합니까? 첫 번째로 롯은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첫 번째 롯은 탐욕을 선택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을 선택하였죠. 팔레스틴 땅은 물이 바로 목숨이에요. 이 비가 없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롯은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이 양떼와 소떼를 치며 사는 이 유목인들에게는 목초지가 가장 중요해요. 목초지는 물이 넉넉해야 잘 자라지요. 롯이 선택한 이 물이 넉넉한 이곳은 에덴 동산 같았고 나일강 들판처럼 비옥한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이렇게 비옥한 땅을 선뜻 선택한 것은 바로 이기적인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친아버지 아니지만 삼촌이지만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한 집에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삼촌이 자기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였을 때 그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선뜻 좋은 땅을 선택하죠.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이 욕심이라고 얘기하지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아주 이기적이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요. 오로지 돈이 전부예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죠. 돈은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죠. 돈은 종은 살 수 있지만 아내는 살 수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은 믿음보다 타락한 세상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비옥한 요단 동편, 동시에 그는 소돔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려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선택한 것은 물론 비옥한 땅, 요단 동편이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과 소돔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렇게 강의해 보면서 알게 된 것, 도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 누가 만들었죠? 벌써 잊어버렸나요? 인류 최초의 도시, 가인이죠. 네, 아이들도 기억하죠? 가인이 인류 최초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는 뭘 얘기합니까? 도시는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가인이 왜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는 익명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도시는 칼의 절대성을 가집니다. 권력의 절대성, 그리고 문화의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 도시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는 도시입니다. 이 롯은 도시가 주는 위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할 때 비옥한 땅과 도시가 있는 곳과 이 소돔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였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 땅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살다가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서 기근이 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애굽 땅으로 가는 길이 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들판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베델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여러 도시가 있는 곳과 이 소돔이 있는 곳을 통과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아무도 없는 빈 들판을 향해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네게브 사막을 통과하여 애굽 땅 이 가나안에 돌아올 때 또다시 이 빈 들판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롯이 삼촌 이 여행을 할 때 그냥 아무도 없는 길을 가기보다 저 도시들을 통과하여 그들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가면 훨씬 재밌고 좋지 않겠느냐 말도 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 도시는 죄가 많은 곳이지 그냥 이 길로 가자. 그런데 아마 이 롯은 어릴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 도시 속에 자랐고 하란 땅이라는 이 하란 도시 속에 자랐기에 그는 도시를 향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때 이 소돔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큰이라는 히브리 말은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정도가 상식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롯은 믿음이 있었지만 은근히 타락한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단 동편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많은 도시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소돔성의 중요한 인물까지 됩니다. 그가 소돔성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19장 1절에 보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성문 앞이 광장으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찍부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의 원로격인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에서 중요한 인물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 좋은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 또 결국 나중에 소돔성에 와서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잘 선택했어.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소돔성,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타버렸죠. 지금은 소돔성은 사해 바다에 침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해 바다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광물질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그 광물질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롯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불의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몸만 빠져 온 가족이 나오는데 자기 눈앞에서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눈앞에서 노안으로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다는 것,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소활성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동굴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만 비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두 딸도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암몬과 모압으로 이스라엘과 영원히 적이 되는 비극적인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인생 전체를 다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뜨는 데에 법칙이 뭡니까? 한 번 옮기면 물릴 수 없다는 게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 선택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시간은 어제로 끝나버립니다. 한 번 선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며 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돈보다, 성공보다,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알긴 하였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참 재밌게도 롯의 이름의 뜻은 어둡다, 덥다, 가린다 이런 뜻입니다. 롯의 눈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리라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가루어져서 소돔성의 죄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만약 롯이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롯이 소돔성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롯이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부터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의 선택은 모든 걸 결정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욕심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타락한 세상을 은근히 좋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베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종과 자기 종들 사이에 갈등을 하자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하며 배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익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손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손해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 주고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도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무엇을 줬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 손해를 자청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한 후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은 베푸는 자라는 것이고 주는 자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것, 손해보는 것, 베푸는 것, 이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합니까? 네, 여러분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 여러 명 가족들이 있는데 모든 가족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네,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셀원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네, 여러분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합니까? 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손해보면 돼요.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하고 싶죠? 복 받으십시오. 아멘 하고 싶죠? 네, 손해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그때 더 베푸세요. 손해를 보십시오. 순식간에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니, 아픈데 뭘 지금 내가 손해를 보냐고. 네, 성경 말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7절 8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뒤에 이렇게 다 호위하는. 가끔 이 성화 같은 거, 특별히 천주교의 사람들이 그린 성화 보면 사람을 그려놓고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거, 노란 거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 뭐가 이렇게 톡 둘러 쓰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지킨다.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 뒤에 이렇게 그런 노란 거 하나 달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호위하는, 도와주는 어떤 사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손해를 보면 매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손해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 암송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베품과 선행, 손해보는 것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너무 옳고 그런 말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 줬으니 너도 나에게 하나 달라. 이렇게 give and take, 이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 법칙대로 살지 마시고 손해보시고 베푸시고 또 베푸십시오. 생각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은 그 부서의 부장도 아닌데 매주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해요. 항상 그 집에. 아니 그냥 교사예요. 교사인데 항상 그 집에 가서 식사를 다 매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 집사님이 우리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요 정말 많이 베풀며 삽니다. 지금도 다 베풀며 살아요. 그런데요 늘 우리만 베풀어요 하면서 약간 짜증 섞인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는 걸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해 지나 제가 미국에 가끔 가면 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한 분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신났어요. 집사님 좋은 일 있나 봐요. 너무 좋은 일이 있죠. 우리 아들이요 공부도 별로 잘 하지 못하는데 그 보스턴의 유명한 대학에 갔어요. 와, 걔가 왜 거기 갔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하면서. 여러분 인생은요 물론 내 노력 중요하죠. 근데요 베품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미국으로 떠날 때 2천만 원 가지고 가는데 그 돈이 사실 2천만 원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1달러 1,900원 할 때니까 1천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그때 미국을 떠날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쓸 거냐 물었더니 묻지 말래요. 그래서 아내가 달라는데 묻지 말라는데 줘야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날 때 물어봤어요. 여보 그 500만 원 어디 있었어요? 싱긋이 웃고 있어요. 아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생명삼 뒤에 나오는 그 여러 돕는 선교단체들 그쪽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매달 5만 원씩 빠지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금 내가 돈 1,000만 원 가져가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500만 원을 그런 데 써버려요. 약간 화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 우리 아이 첫 돌인데 이 돌반지가 한 30개 들어왔어요. 내가 돌반지를 다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을 거냐고 하여튼 묻지 말래요. 그래서 돌반지를 다 30개를 우리 아내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돌반지로 당신 반지 만들었어요? 웃고 있어요. 그 돌반지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여러 곳에 다 우리 그 아들 이름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린츠버그에 살다가 워싱턴으로 가게 됐어요. 워싱턴으로 떠날 때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그 공부를 하다가 떠날 때에 가라지 세일을 합니다. 가라지 세일이 뭐냐 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문 앞에다가 뭐 100불짜리 뭐 10불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지표를 붙여서 이렇게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라지 세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랑 저랑 의논했는데 가라지 세일을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프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다 그냥 프리로 해놨어요.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있을 줄 알고 세탁기 좋은 거 샀거든요. 월풀인가 뭔가 그때 유명한 거 좋은 거 건조기도 좋은 거 사고 이 좋은 거를 다 샀는데 아내가 그걸 다 그냥 프리로 내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오래 그곳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떠나는데 한 번도 이거 프리로 내놓은 분은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워싱턴에 갔어요. 근데 생각지 않은 아들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는 아들 하나 낳으려면 만불이 듭니다. 천만 원이 듭니다. 병원에서 낳으려면. 근데 이 가난한 유학생이 제가 1불 모아 1,000불 된다고 우리 집 구호였는데 정말 속에 1,000불이 나더군요. 그런 우리 집에 무슨 만불이 있겠습니까? 충격이 되었습니다. 야, 어떡하냐. 근데 아이가 태어날 날짜가 다 돼가는데 한두 달 전에 페어팩스라는 병원에 있는 한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병원에 1년에 5명에게만 프리로 아이 낳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자매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곳에 간호사예요. 그래서 와서 사인만 하래요. 그래서 우리 셋째는 공짜로 태어났습니다. 만불을. 여러분 인생은 참 이상하죠. 생각지 않은 은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은혜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베품과 손해봄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저는 매일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는데 이 잠언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지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내가 윤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할 때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옥한 땅을 덥석 선택하고 갈 때 아마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삼촌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좋은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마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양보했으면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보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현재 삶에 만족이 없는 분은 뿌리는 씨앗의 양을 억지로라도 늘려야 합니다. 수확의 양은 뿌리는 씨앗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행동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네, 특별한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특별한 양보를 하자 하나님께서 즉각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 복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후하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후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 방향은, 히브리인들의 방향은, 우리 한국 사람은 동서남북이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은 북남동서예요. 이게 창세기 10장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땅을 보게 하고 자손을 보게 하고 영원을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이 수평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1km, 2km밖에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수평적인 것이 아닌 수직적인 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살고 영원을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는 즉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 멀리 영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그 약속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비전을 보여줍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되리라. 아주 구체적인 비전이에요. 여러분 돈을 보지 말고 비전을 보십시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고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땅의 티끌같이 자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의 티끌은 그냥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한 명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남동서의 땅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 땅을 이제 다 다녀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자 하나님은 즉각 그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하며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나눔과 베품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를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예배를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은 비옥한 땅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이 헤브론은 베델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넉넉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이 롯의 종과 자신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롯이 요단 땅을 선택하자 이곳에서 50km나 떨어진 헤브론으로 가서 완전히 떨어져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의 뜻은 친구, 친교,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특징을 딱 하나로 얘기하라면 예배입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겜에서 감사 예배드렸고 그 다음 베델에서 짐을 풀고 텐트를 치고 온 가족과 함께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고 지금 롯이 떠난 이후에 헤브론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좋은 땅, 비옥한 땅, 도시 문화, 세상 성공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곁에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과 친밀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였고 그의 아내 사례는 헤브론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롯의 인생의 마지막과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마이너스 하나님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님 플러스 하나님, everything,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창세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롯처럼 값비싼 인생 전체를 다 망치는 수업료를 치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행복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참 복, 참 행복, 참 기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택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죄를 선택하지 마세요. 은근히 타락한 세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미래를 만나게 해줍니다. 삼손은 죄를 선택하여 비참한 최후를 마쳤죠. 또 뭔가 결정할 때,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뭔가 결정하지 마세요. 금물입니다. 홧김에 내가 뭐 한다? 그건 안 돼요. 화가 났습니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화가 났을 때는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는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모든 게 평온해졌을 때 뭔가를 선택하십시오. 홧김에 뭐 선택하면 그냥 부부싸움하고 홧김에 집 나가고 도장 찍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홧김에는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또 뭔가 결정할 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선택의 원칙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것보다도, 위대한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그분과 멀어지거나 그분과 분리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를 생각하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절대로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누구 악수합시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합시다. 찬양하죠.